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구약 선지자들 중에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보시듯이 엘리사는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두 선지자의 그 기적들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상상 이상의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그 사환에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낸 하늘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도 기도해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성벽을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더 많은 그 경우는 과부집에 식량 떨어진 것을 거기 가서 하숙하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 애를 낳을 수 없는 과부를 그 애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가 병들어 죽자 다시 살려내는 일, 나무 찍다가 날아간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을 가서 물 위에 뜨게 해서 꺼내준 사건같이 별것 아닌 사건들로 많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게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거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일에는 쓰이지 않고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때 갈멜산 전투같이 그렇게 큰 승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의 권력을 끊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가야 했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갈멜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기껏 너 가서 아람 왕의 후사를 잇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사를 잇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라 하는 역사의 연장을 명받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적들과 고함이 무슨 효과가 있나? 왜 이런 식으로 일하나? 우리 마음에 통쾌하기로는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가서 전하자 그 성은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가 왔을 때도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고 약속된 백성, 특별한 지위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결론을, 항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일을 왜 계속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를 증거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시다 그랬는데 자기가 잡혀 들어가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메시아 노릇은 하나도 안 하고 그 별것 아닌 일들, 뭐 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뭐 떡 다섯 개 갖고 오병이어라 그러죠. 그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제 호가 일병인데 쫄따구 병자가 아니고 떡병자, 내가 떡 한 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하지 일병으로 1조를 먹일 거다. 내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첫째 이유는 유머가 통하기 때문에, 꽥꽥거려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그 머리큐에 대한 그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네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없던 음식이 생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기대한, 또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정권, 권력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가진 질서와 다른 질서를 행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죄는 도덕적인 면에서의 부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 부패가 죄가 아니라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보충받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먹을 음식이 끊어졌는데 음식이 다시 공급되고 죽어서 끝나야 될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신 것 같이 내가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너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 그 생명에 부합하는 명예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만 된다 해서 펼치는 것이 세상이 죽인 것을 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살려내고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을 배부르게 하고 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밖에 쓸 줄 모르는 세상에서 용서하며 회복하며 악한 것을 다 쓸어버리는 일들로 선지자들이 자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일찍 결론을 내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우리가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 그런 운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의 결론,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시는 인간의 완성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 설명의 최우선적인 주제가 구원론인데 그 구원론은 운명을 얘기하고 신분을 얘기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이 성숙 완성이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그 자격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지면 그 보상을 받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물어온 율법사에게 얘기한 것 같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자연 종교를 가지면 가지게 되는 율법은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과 윤리인데 도덕과 윤리는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데까지만 밝히고 그 이상에 대한 요구와 설명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예를 여러 번 드는데 정직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직을 긍정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정직을 설명 못 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쫄따구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너 이 새끼 인사도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쫄따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요? 그 인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존경심이 우러나와야 되죠. 관계에 만족이 있어야 인사를 하죠. 너 같은 것한테 다만 나이 더 먹었다는 걸로 내가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세상의 죄입니다. 죄. 거짓입니다. 정직은 비로소 사람을 보면 반가워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뭘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데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그 필요를 채울 만들 방법이 없는 각각이 이웃을 쳐서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에서 보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충분하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5번에서 10번까지 있는 네 이웃을 해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목적한 나라에서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다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주어진다. 그게 끊어지자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뺏어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생존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만족시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훔쳐오고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뭐냐?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전부인데서 정직이라는 것, 사람이 반갑고 자기라는 존재가 남의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이 자리로는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선에서의 도덕도 지킬 수 없었던 자리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의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운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실, 현재, 나라는 실존이 겪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고 있으면 내가 뭘 배우고 있는 중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약에서 내내 세상은 악한 길로 가고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데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먹을 게 없는 데서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이란다라고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대조를 시키죠? 결론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성숙, 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은 선택권을 너무 일찍 써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죽고 말았다가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족보가 나오고 90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터지고 다시 시작된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들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되심에 창조주로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든 아버지로서 이 약속을 지키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22절에 돼 있는 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구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공짜라는 데까지 아는 겁니다. 공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얻는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나요? 공짜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아무한테나 흩뿌려 버리는 걸 바보라 그럽니다. 아무 의도도 목적도 없어야 다 내팽개치는 겁니다. 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을까요? 믿음은 뭐죠? 예,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와 신뢰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뭘 믿어요? 우리 같은 거한테? 여러분 애가 학교 가라는데 안 가고 땡땡이 치고 놀다가 피투성이 돼서 들어오면 너 이게 뭐냐? 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꼴이냐라고 밖에서 터진 것 위에 집에서 몽둥이 찜질을 해서 겁안 죽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고 밥상 차려주고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한단 말이죠. 난 네가 잘할 줄 믿어. 그게 뭐죠? 혈육이거든요. 혈육이라고요.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피를 흘려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보고 자신이 혈육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무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의 가족으로 그래서 성경에 내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내 자녀라 하는 얘기들은 새삼스러운 특권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기본 창조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도망가면 부모가 찾으러 가는 법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집안에 일어난 큰일에 자식 보고 대신 죽으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죽고 너 잘 살아라 그러지요. 어느 부모도 네 자식이 너보다 나라는 말에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 넌 잘났는데 왜 자식은 그 꼴이냐? 그러면 평생 왼수가 됩니다. 네 자식은 잘났냐? 이렇게 싸우는 법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된 사망 앞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징벌과 소멸로 몰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네는 내 자식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아들을 내놓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내가 받으려는 결론은 이들이 내 영광의 꽃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결단이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믿음의 관계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로마서 5장에 가면 7절 이하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잊어먹었을 때 도망가서 딴짓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러 어디까지 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 경쟁에 걸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명예와 영광과 권능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많은 기적들은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희를 붙잡고 있는 운명과 질서가 뭔가를 봐라. 거기는 사망뿐이요, 거기는 폭력뿐이요, 거기는 저주뿐이지 않느냐. 내가 서 있는, 내가 속하고 있는 나라는 죽음도 돌이킬 수 있고 서로 싸워서 뺏을 필요가 없는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의롭고 감사한 나라란다. 이렇게 그들이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선지자들 하나씩 세워서 했던 증언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이 수많은 그의 제자들로 인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가지게 된 그 본문들, 아까 얘기한 정직을 얘기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직한 것이 뭐냐라는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약속의 복됨,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와야 비로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고 한 번씩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인류 역사는 제국의 역사고 제국은 폭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빼앗은 것으로 소수의 권력자들의 배만 불립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구약 이 우리 성경 역사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들은 짧은 남왕국에 비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왕이 19명이 되고 남왕국은 북왕국 같지는 않아서 더 200년이나 더 오래 지속됐는데도 왕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맨날 못 살고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감사, 기쁨, 만족, 명예 이런 단어들 이게 정직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도 내놔야 된다가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었듯이 우리 보고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와라 그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난 믿어서 천국 가고 넌 이 새끼야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건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나만 내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납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형편이 나아지질 않거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서.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임하는 자,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도 주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별거 없거든요. 뭐 떡이나 나눠주고 있고 뭐 과부집에 가서 뭐 축복이나 하고 있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가서 내가 하는 일을 전해라.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배를 불린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하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을 보았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들의 필요를 다 채우라는 것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존재의 본문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지금 우리 읽은 데에서 한 얘기들과 대조되는 경고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굉장하죠. 예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하죠? 그거 하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여기 앞에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 예수 믿고 약속 다 믿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나 더 붙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 하나의 안심과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는지 저들로 깨닫게 하고 저들을 항복시키는 자리까지 네가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의 현실을 도망가기 바쁘고 정답으로 빨리 숨고 싶은 데서부터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것으로 깨우치셔야 됩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한 것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른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폭력과 보복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명예와 영생을 만드노라의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명예를, 권리를 섬기는 일로 맡기셔서 우리 감수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진리와 생명의 증거가 되고 영생과 영광과 명예와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